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진. 그렇다고 해서 지난 2주 동안 스페인 선교를 다녀왔는데 스페인 선교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3장의 내용을 잠깐 나누면, 3장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보고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앉은뱅이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돈을 얻을까 하여 그 돈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는 앉은뱅이가,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생명이 흘러납니다. 또 죄의 영향력 아래서 허무함 가운데 그렇게 찌들려 있는 영혼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신선해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러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는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것인데, 시작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예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예수가 복음인 거죠. 예수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왜 복음에 저항하는가? 두 번째,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진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사람들은 왜 복음에 저항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싫어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과 성전, 제사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정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이미지였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일으켜서 그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유대인들을 독립시킬 그러한 강력한 왕의 이미지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는 아닌 거예요. 저기 어디 시골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의 삶과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그 모습은 시시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느 누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정해놓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게 예수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교회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미지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그 틀과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진짜 복음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의 변화를 요구해요. 내가 변화를 거부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내가 이 변화를 거부한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우상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비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령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가장 유명했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앞에서 비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만족시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농사의 신, 생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면 비를 주고 풍년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족시킬 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라는 것이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행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이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이든 아니면 고행의 형태로 어려운 그 일들을 수행하는 행동을 나타나든,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결국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다라는 거죠. 우상을 달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지 않아도 돼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도 되고 내 안정, 내 편안함, 내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상만 잘 어르고 달래면 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그 내 뜻을 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마인드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신의 뜻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복음은 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의 변화를 요구해요. 그 변화가 싫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포기를 요구하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변화하기 싫은 사람에게 그러한 요구는 부담이고 불편함이고 때로는 그것이 공격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면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의 경우도 같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운영할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막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곳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느냐, 강도의 구려로 바꿨느냐 막 꾸짖으시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성전의 그 운영을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더욱이 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성전을 위한 그런 세금을 내야 됐는데 그것은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 단위인 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바꿔야 되는데, 환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희생제물을 공급하는 장사꾼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성전을 운영할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꾸짖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검은 거래를 하면서 장사꾼들은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장사에서 생겨나는 그 장사꾼들로부터 받는 그런 부당한 이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옳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적 동의, 아 그래 맞다, 맞는 말이다,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 장사꾼들로부터 받고 있던 그 돈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돈을 포기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돈과 예수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더 돈이 좋은 겁니다.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불편하잖아요. 계속 듣기 싫은 소리 떠들어 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된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복음 앞에 내가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 복음을 치워버릴 것인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두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생명에 관한 부활에 관한 그 가르침과 그 복음과 그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졌고 믿는 자는 더욱더 많아졌다. 복음은 언제나 저항과 공격 속에서도 그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친히 역사하시고 전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전진을 이루십니다. 4절 말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에 거기서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그냥 없다가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선포하고 누군가 가르치고 누군가 들려주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들려진 가운데 그 말씀과의 접촉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생겨난다. 무조건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에 반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의 전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시작.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전달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기적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성실히 전했습니다. 유업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의 전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진 말씀 속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전진을 이루신다. 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앞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선망의 눈으로 봤습니다. 멋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은, 복음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을 들고 그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접한다, 내가 복음을 접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칼이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다만 이 칼날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죠. 내 살리는 칼도 찔르면 아픕니다. 아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지요. 그 복음에, 말씀에. 그래서 그 아픈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복음의 칼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판단하는 그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기 싫으면 예수가 죄인 되면 됩니다. 예수님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거나 예수님이 죄인이거나.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날카로운 칼날 앞에 그 칼날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칼날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에 저항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힘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듣기 싫은 것을 전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눌러줄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불러 다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예수를 가르치는 이 사도들이 싫었습니다. 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촌놈들, 우리 힘이면 저들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거야, 눌러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 병나은 사람이,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병나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매형이었던,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던 병나은 사람, 바로 그 앉은 매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그 생명으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산, 예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구걸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를 알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걷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보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죠.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기적을 체험한 자,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걸어다니는 증인이 되는 거죠. 봐라, 저 사람은 앉은뱅이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그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는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이 그를 회복시켰다.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주께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그 은혜가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는데 동시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함에 대한 응답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리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첫 1년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는 뭔가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왜 우리의 삶은 틀리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니? 그 친구가 묻습니다. 너 말씀을 읽니? 아니. 너 기도생활을 하니? 아니. 여러 가지 경건생활의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너 하니?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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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이 리노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같이 말씀 읽지 않을래?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리노이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이 막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선교로 가기 전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래요. 뭐 어쩔 줄을 몰라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러한 경험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심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히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랜 시간을 지날 때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기도생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민감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막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 지금 생동감 넘치게 막 일하고 계신 게 보여요. 그 냄새가 막 하나님 일하셔서 막 흘리신 그 땀 냄새가 막 나요. 막 신나는 거죠. 내 심장도 막 쾅쾅쾅 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쏟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고 더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그 마음이 한량 없습니다. 주시고 주시고 또 주셔도 더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같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걷고 계신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 무시해요. 동행은 있지만 교제함이 없죠. 동행 같이 걷고는 있지만 풍성함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조잘조잘조잘 수다를 떠든 거예요. 쓸데없는 썰렁한 농담도 했다가 짜증나게 하는 걔 막 욕도 했다가 아 하나님 막 답답해 어려움을 막 토로하기도 했다가 이런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몰랐는데 이제 그런 나눔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아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동행과 그 나눔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에 대한 계획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를 안 하면 은혜를 못 받고 이 등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미 그 영생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선 앉은뱅이었던 자들입니다. 여전히 앉은뱅이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선 자들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가르침과 선포함을 통해서 말로써 그것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4절에서 사돌과 사도들과 함께 선 그 병 나은 사람, 함께 섬으로써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티켓을 끊어서 그 코트에 한번 갔는데 상당히 위축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한 명 앞에만 서도 그렇게 내가 작아지는데 여러 권세자들 앞에서 그 사도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그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내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잡아 죽일까, 가둘까. 막 그게 눈에 보여요.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석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직전의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 막 신문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혹시나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엮여서 자기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딱 잡아떼고 거리를 둡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들이 처해 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할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도들 곁에 섭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사람들이 째려보든, 사람들이 쑥덕거리든 그는 그 옆에 섭니다. 함께 서 있는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나는 앉은뱅이었던 자이다. 이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그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사도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서 있는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 병나은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사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힘을 실어주는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함께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드러낸다. 나 자랑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지가 필요한 곳에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재능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다. 큰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고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저기 잡혀서 공회 앞에 설 텐데 이때 일을 미리 고쳐놓으면 이 사람이 짠 나타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겠지? 생각했을까요? 또는 앉은뱅이가 내가 저들 곁에 서면 여론이 이 사도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게 될 것이고 그 여론이 저들을 압박해서 이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다 계산하고 그렇게 움직였나요?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앉은뱅이는 사도들 앞에 그 옆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이를 인도해 가십니다. 복음의 전진을 이루십니다.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뭐 엉뚱한 곳에, 죄 짓는 곳에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 증거하는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에요. 함께 서는 것이에요. 올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교황청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교리 그리고 관행들,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뭐 크게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서 문에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그 종교개혁의 큰 물기를 이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책도 봤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루터라고 하는 영화인데, 참 역사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영화로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루터의 그 95개조 방만문을 통해서 독일 전역에,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그 불길들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견고하고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왕에게 압력을 가해요. 저 독일 루터의 입을 다물게 해라. 그래서 루터가 제후들과 함께 그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95개조 방만문을 취소해라. 옆에서는 그 교황청에서 보낸 특사들이 팔짱 딱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후들이 뒤에 둘러싸이고, 왕은 그 압력에 의해서 루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95개조 방방문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죠.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한 제후가 걸어서 루터 옆에 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후가 걸어나와 루터 옆에 섭니다. 잠시 후 여러 명의 제후들이 루터와 함께 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루터를 지지한다. 성경의 근거에서 로마 교황청의 잘못들과 신학들과 관행들을 지적하는 이것을 나는 지지한다 라는 사인인 거죠. 결국 왕도 어쩔 줄을 모르고 어쩌지 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폭제로 독일은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그 물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대고 떠들어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 서는 것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서는 그 지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며 우리라고 한다면 더더욱 필요한 거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 서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갈,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전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신학을, 믿음 바 그 신행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전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는 그 동역자들에게는 지지를 하는,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들에게서는 그들을 그냥 한방 날려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함께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전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말로서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